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결론이며 우주와 역사의 결론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음미를 하다 보면요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의 자세한 내용 분석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분명 이 우주와 이 역사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그게 우주와 역사의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러한 하나님의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이 인생과 역사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고 또 그 과정을 알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고찰을 해보자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관점으로 복음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제가 가끔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평생에 듣던 말씀인 이 복음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냐면은 이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설교 시간에 복음을 반복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또 복음을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좋은 말 할 때. 창세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곳에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동방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다가 인간을 넣으셨습니다.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었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 속에서 교제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거죠. 인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그러한 복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곳에 들어온 그 죄의 정체는 이런 거예요. 인간이 절대 상위자요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자기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시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정의인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무슨 죄야? 오히려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불신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래 하나님 아래에서 복을 받고 살도록 의도되었던 인간의 순종과 의존의 삶의 원리와 대조해서 비교해서 저는 그것을 힘의 원리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힘의 원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죄인들은 모두 사망으로 그들의 인생이 결론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 그렇게 모두 사망으로 떨어져 버려야 할 죄인들 중에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죄로 인해 더럽게 타락해버린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 즉시 그걸 바로 구속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구속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있는 책이 바로 성경, 바이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로봇처럼 강제적인 순종을 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의존하는 자, 다른 말로 이제는 누구의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으며 타락할 수 없는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의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분이 택하신 자들이 진정한 그분의 백성들이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의 성취의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 부분. 그러니까 이 우주와 역사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역사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설복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지어지는 데 필요한 거. 그게 역사와 우주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으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도와주시지도 않아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은 택한 자들의 내 백성 만들기.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를 반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세요. 다 아시죠? 그 대표적인 첫 번째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씨와 씨라는 것, 이 제라라는 것은 백성, 자손, 후손 이런 뜻이에요. 이 씨와 땅의 준비를 완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씨의 완성, 그 백성의 완성을 보여줘요. 민수기에서 그 백성의 수를 세죠. 그래서 민수기예요.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서 넘버라고 부르죠. numbers 영어로는. 그래서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그 땅,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요.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언약을 자주 깨는 이스라엘을 유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이 언약 당사자가 그 언약 조건을 계속 이행해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꾸 깬단 말이죠. 그렇다고 다 죽여버리면 언약이 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레위기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 레위기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림으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유지 발전에 관한 내용이 레위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인 씨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곳으로부터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나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 측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우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볼 때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계획은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은 계획된 것이고 작정된 것이고 예정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봤을 땐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우리가 전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는 우리 측에서 보면은 우발적으로 은혜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찾아가셔서 언약을 하세요. 만나자마자 언약을 하세요.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줄게. 이렇게 언약을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언약 안에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 약속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서 큰 백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겠다라는 그런 언약, 그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또 한 번 하시죠. 거기를 한번 보고 갈까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 씨가 제라예요. 자손 후손 후사 이런 걸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같은 단어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 너의 씨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실 것인데 그 제라 씨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재물을 쪼개놓고 하나님 혼자 그리로 지나가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고대 근동의 약속은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 당사자가 손잡고 그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죠? 왜? 이 언약을 깨면 이렇게 재물처럼 쪼개져서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벌써 이렇게 창세기에서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하신단 말이죠. 왜? 거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글로 집어넣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당신이 준비하신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을 또다시 천명하시죠. 창세기 17장 2절 보세요. 이런 구약의 언약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그 결론으로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잘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조차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들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결론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은 창세기의 약속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첫 번째 씨, 그 자손인 이제 이삭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죠. 마른 막대기 같았던 아브라함에게서, 경수가 이미 끊겼던 사라에게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씨,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백성들은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이삭의 자손이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절들을 볼 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들여보내시고 이어서 야곱의 열두 아들과 식솔들 70명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400년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인 거예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원래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덩으로 구원받은 거다. 이런 말은 무식한 소리죠.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시켜서 그렇게 준비된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오세요. 물론 이 모세라는 중보자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모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을 끌고 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켜야 할 언약의 규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왕이신 그분이 명하시는 규례를 다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언약 규례를 조건을 다셨단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지키면 신명기 28장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모세가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창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시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착착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영원히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은 그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무죄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하물며 타락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못 지켜낸단 말이에요. 대답은 잘했지만 못 지켜낸단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은 먹지 마 그랬을 때 싫어요 먹을 거예요 그랬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리이다 그랬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안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인간들은 절대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그 본문이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번복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에이, 안 지켜도 그냥 봐줄게.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잘 보면요.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고대 근동에서 언약이 체결될 때 어떠한 내용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언약 체결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잊어버리시고 어떤 두 사람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쫓아보세요. 먼저 언약의 당사자들의 그 역사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선 그 언약 당사자들의 역사적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적 연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역사적 연관성인 거예요. 관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언약 당사자의 관계 규명이에요. 그게 19장 5절 6절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 성사되게 되면 성립이 되는 그 쌍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언약을 할 때는 그 언약의 중재자가 필요해요. 그게 7절과 8절인 거예요. 거기에 중재자로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체결의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중재자에 의한 그 언약 당사자들의 대면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계약을 하죠.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도 부동산 중개인이 있지만 나중에는 언약 당사자가 대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계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9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덜 떨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언약 당사자들이 만난단 말이죠. 그렇게 언약 당사자가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이 언약의 조건이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인 거예요. 그게 언약의 조건,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안 지키면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돼요. 그게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인이 되는 거죠. 언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 비준 예식이 행해지는 것이죠. 그게 24장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에요. 몇 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언약 비준 예식이 치러지죠. 사인이 되는 거예요. 언약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 비준 예식이 치러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언약 맺음에 대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쌍방 간에 언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인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70장로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죠. 잔치가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아, 이 멍한 표정. 알아듣고 계시는 거죠? 예.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체결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언약 조건인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어떤 언약 당사자와 언약을 또 체결하고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조금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억해 보세요. 조금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언약 당사자의 역사적 연관성을 확인하셨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고 엉뚱한 것과 지금 역사적 연관성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계약 체결에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조건이 체결되자마자 바로 거기에서 다른 우상과 계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금송아지하고 이스라엘이 이미 계약 당사자가 대면에서 서 있단 말이에요. 5절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기도 언약 당사자 간의 중재자가 등장해요. 누굽니까? 아론이 등장하잖아요.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 비준 예식이 일어나고 있죠. 19장에서는 피를 뿌렸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피를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정확하게 지금 그 언약 체결의 내용과 절차가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랑 언약하고 있어요 지금? 금송아지라는 우상하고 언약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래로 들어가서 순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조건, 그 언약의 조건을 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른 대상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순종과 낮아짐과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은 가장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해 놓고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되 엉뚱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금송아지와의 언약 조건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져다 붙이면 되거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들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만 쓰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 체결 현장에서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한 절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우상의 정의가.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정확하게 우상의 정체가 나오죠.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는 신. 다른 말로 나를 위한 신을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나의 병 나음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금송아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의 소원이나 들어주고 여러분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바꿔버리는 게 그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인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파이어 시켜버린 게 타락한 아담 군상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원래 지어진 바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거.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무슨 대단한 선물을 주려고 여러분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거예요. 자존심 상하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말겠다. 지금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목적이라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이시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니까요. 이걸 확인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꿈에서 깨어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모든 내 주위의 모든 인간들도 전부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라고 우기는 그런 그 죄의 뿌리, 그거 빨리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세요. 시편 23편 3절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자기 이름 위해서, 하나님 이름 위해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이 왜 창조됐다고요? 여러분의 새 창조는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스겔서 39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온 족속의 긍휼을 베풀지라. 뭘 위해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섬기던 자들, 아니 오히려 그 하나님을 부리던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세 사람 60만 명을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씨와 제라, 백성과 자손과 땅이 준비된 그곳에 무엇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왕, 하나님의 통치. 그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후계자를 안 세우고 죽었는지 아세요? 이제 씨와 땅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자기 후계자를 안 세우고 죽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했다. 그게 사사기란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에다 넣어주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예요. 근데 그러나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한테 혼났어.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그 본문이 어떻게 결론으로 지금 오게 되었는가. 지금 우리가 그걸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게 놔두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들의 이름만, 자기들의 자랑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자기들의 힘을 쌓는 데 주력하는 자들에게 대적들의 공격을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대적들의 공격이 막 올 때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왕 취급하고 계신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계신지 그것부터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 속에 어떤 대적들의 공격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것을 허락하시냐고 원망부터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 취급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서의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 대접을 해드리시라니까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너의 씨, 제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드시겠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자손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셨는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자기의 백성들이 그 대적들의 손에 속수무책으로 왜 죽게 그냥 놔두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깨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안 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순종치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걸 모르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거냐? 갈라디아서 3장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과의 그 언약 조항을, 언약 규례를 절대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 자손, 그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 예수라는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 거라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모순되는 단어들을 써서 묘사를 하셨는가? 바로 그 예수, 유일한 자손인, 유일한 백성인 그 예수 안에, 그 씨제라 안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예수만 구원하시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구원했는데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작은 예수로 하나님이 보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 언약이 등장했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의 진의가 밝혀졌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고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제라예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도 씨, 제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만이 마귀를 밟고 승리할 것이고 그 씨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모두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오직 한 자손, 오직 한 씨,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인 거예요. 그 구약의 전체 내용을 에스겔서 36장이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또 나오죠?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어떻게?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어서요. 재창조해서. 고쳐서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새 것으로 재창조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될 거야. 라는 이 약속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아, 나는 정말 불가능하고 더럽고 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절대 나의 힘으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나를 진정하고 유일한 씨, 제라, 그 자손,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넣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처럼 위하고 아꼈던 힘을 추구하던 그 옛사람, 이 육신, 그 오염, 그리고 그 더러운 육신들이 토해놓은 그 역사 전체를 우리는 이제 분토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역사 자체를 우리는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역사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 이 역사에다가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쌓을 것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9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 다음에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구원을 받은 자는 그렇게 이 땅에서 높은 데 올려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불가능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스스로 믿게 보리라.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군요. 이렇게 나약한 존재군요. 하나님, 당신만이 위대하신 분이고 당신만이 하나님이시며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것을 선물해 주신 당신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뭐하고 있었어요? 내생물 24장로 다 뭐했습니까? 찬양하고 있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군요. 저희들은 이렇게 못난 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자군요. 이걸 우리에게 지금 설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 고단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실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설교를 기대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추수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추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추수를 감사하면 어떡합니까? 그 추수를 통해 나를 살아있게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사를 드리셔야죠. 여러분이 그 추수만을 감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은 이제 천지창조부터 우리 이 우주의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서게 되었는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도 보셨어요.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호흡을, 여러분의 숨을 어디에다가 쓰시겠어요? 지금처럼 낭비하면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